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의 증인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37절 보시면 37절부터 보시면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움이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40절부터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래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도저히 이게 뭐 반신반의 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은 우리로 치면 유령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 앞에서 생선을 드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안 믿는다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다 찾아오셔가지고 보라 그러고 만져보라 그러고 음식을 그 앞에서 드시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잘 납득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항상 모든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만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 본 적 없고 임진왜란 그런 거 우리 경험한 적 없지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왜적을 물리쳤다, 이거 우리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인 거죠. 우리 세종대왕 본 적 없고 우리 세종대왕 만난 적 없지만 세종대왕이 역사 속에서 한글을 만드셨다, 이거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증거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며 그것이 어떻게 성경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볼까요? 44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연한 일, 돌발적인 사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아니고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언약의 약속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복습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사실상 47절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죄의 사함을 위하여,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예수님 의인이고 죄가 없으셨지만 다른 죄인의 허물, 다른 죄인의 죄책을 짊어지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유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교리에 따르면 제한적 속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느냐?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죄악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연한 사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 아니고, 이것은 구약이 오래전부터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인이 짊어져야 될 그런 저주 형벌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그러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은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이름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번 오신 성령이 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이 또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게 단회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유일회적, 단회적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단회적이지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죠. 결혼은 한 번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살다가 보면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고, 마음이 메마를 때도 있고, 부부삼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이가 막 좋아지면 갑자기 막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막 용서 숨쉬고 뭐 이런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맨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 그 인격적 관계의 돈독함, 이거는요, 이를테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를테면 말씀 묵상 제대로 안 하고 성경 제대로 안 읽고 이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범죄하고 뭐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여가지고요, 이게 마음이 맞고 뭔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뭐 이러면서 우리 심령이 불일듯, 우리 심령이 불일듯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의 경험들은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그냥 충만하고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오신 성령이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자주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들이 교회 역사 안에도 많고 개개인도 다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성령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사로잡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마셔가지고 우리를 불일듯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뜨겁게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이요 얼마나 기쁨 충만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 5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2절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고 찬송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쁨, 이런 찬송하는 즐거움이요 계속 살아있어야죠. 우리 안에 계속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 이런 기쁨이 계속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활력이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활력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이 메마릅니다. 그게 다 우리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 메마른 채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뭔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심령에 메마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신령한 기쁨, 또 찬송함이 예배하는 즐거움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 부에서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한 소망,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거를 억지로 마지못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심령이 메마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런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불러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아주 강력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